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 근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하고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 나와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 이웃사랑 아니면 아내사랑, 남편사랑 이것이 사랑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배운 것하고 이 세상에서 습득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남이 불쌍할 때,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배려하고 베풀어주는 것, 그래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라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 우리가 자랄 때는 그 슈바이처 박사라고 유명한 의사가 다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 의료 행위를 하러 이제 가서 거기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위인의 어떤 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이라고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 배운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또 우리도 실질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도둑놈에게 뭐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가 회개하고 교회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조폭도 회개하고 우리 사랑을 보고 교회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어떤 간증이 있게 되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어려울 때 남에게 손을 뻗쳐주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개념에서 교회 나와서 그런 개념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랑인데 그것을 가짜 사랑, 위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게 되면은 그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결과로 내가 그들 도와줬다. 사랑하기 위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이웃을 도와줬고 내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지로 떠나가서 거기서 생고생하다가 인생 마감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내 평생 하나님의 명령 수행하느라고 이웃을 살아가다가 내 죽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빚졌구나. 너 천국으로 들어오고 천국에서 다이아몬드 집에 들어가. 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바라, 나 그런 거 안 바라요. 난 초과집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천국에서 초과집 보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승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행위를 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결국 남게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랑이 어딘가 잘못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은 당연히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형제들을 볼 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웃에게 이렇게 베푼다. 그러면 너는 이웃에게 왜 안 베푸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의로움, 자기 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형제를 핍박하고 형제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위에 군림할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나는 교회 나왔다. 너 교회 안 나온 너희들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한 일을 대비해서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난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니까 너는 왜 금식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난 11조 하는데 너는 왜 11조 안 하느냐고 형제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교만하고 형제를 핍박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너 왜 안 도와주냐?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넌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하면서 형제로부터 자기 자신이 어떤 도움받아야 될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형제를 압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셨다 하는 그 사랑의 개념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사랑, 이런 가짜 위선적인 사랑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위에 어떤 사랑이 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이런 개념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위선자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남의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가 힘든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이라는 개념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기본 개념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 안 한다 해봤자 전부 거짓 사랑인 것이고 위선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곧 이웃이고 뭐 자기 형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지금 이런 사랑하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적인, 우리가 개념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방면에서 이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이 생명으로 살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살려내게 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사랑, 이 세상 사랑, 가짜 사랑에 매립돼 있어가지고 자기 인생 평생 예수 믿을 때 그 인생을 다 그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를 여러분 잘 보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보실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뭐 교회 뭐 조장, 구역장, 뭐 인도자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 인도자들은 그 자기가 인도하는 그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현실화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이제 세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아내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내들에게 전파될 때 남에게 전파될 때 그때 이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의해서 그 아내들 안에 있는 티와 흠 있는 것 주름 잡힌 것들이 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주름 잡힌 것이 펴지고 그 다음에 티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다면 과연 그 일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지 어떤 일이 그런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25절 읽고 먼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반부를 정리합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지난 시간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란 교회 내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졌는데 이 남편들은 아직까지 교회에서 더 자라나 될 남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자기가 이 교회에서 일단 남편으로 세움 받은 사람들도 있죠. 뭐 조장, 구역장, 뭐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남편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주는 그 남편들은 이제 아내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대하라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처음에 그들한테 뭐 그들이 힘들 때 가서 도와주고 신방하고 그들이 손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면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 어떻게 사랑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일로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지금 사도바울로부터 권면을 받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들은 아직 장성한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라나야 될 그런 남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자라나야 될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라나야 될 남편은 더욱더 자기 자신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조원들이나 구형원들한테는 남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자기가 아주 부족하고 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적으로 보는 면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그들을 다루려고 하고 군림하라고 할 때는 이 남편보다 더 큰 남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큰 남편으로부터 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남편은 책망을 받아야 되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아내들을 그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자기가 붙여진 조언이나 구역장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아무리 그 조언들을 잘 사랑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나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편은 아직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하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좀 더 큰 남편으로부터 책망받고 조명을 받아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들도 결국은 큰 남편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고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남편이 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자라난 만큼 자기 밑에 있는 아내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들을 생명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을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과연 난 예수 믿는 그 기간 동안에 긴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사랑의 실체가 뭔지는 우리는 만져보지 못했죠.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랑의 실체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 있지만은 그것이 그것이었는지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온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로 남아있는 거죠. 예수 믿는 그 2000년, 우리 2000년의 역사는 물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들어오지 뭐 120년, 130년 됐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그 실체를 파악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거의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딴 데서는 보지 못했고 보면 여기서 봤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랑 그것은 위선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기에 접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지금 전이받고 있는 것이고 이 양도 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을 지금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랑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행동하게 된다면 필경 가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생명의 사랑, 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음에서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후반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조장이 조원을 사랑할 때 이거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세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한 그 생명의 사랑을 여러분도 해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가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얘기할 때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이 얘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 얘기는 우선 교회라는 것은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교회죠. 뭐 자유교회, 저쪽 에베소 교회, 뭐 교회 많이 있죠. 이 교회들이라는 이 건물의 교회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 예수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한 개인 개인이 교회이고 그 한 개인 개인이 뭉쳐진 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인원이 있죠. 건물 교회를 제외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온전히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우리의 자유교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교회는 집합적으로 자유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 개인 하나가 자유교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 당연히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합당한 사람으로 교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래야 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나를 교회로 만들고 교회 한 지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나는 교회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경우를 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섰죠.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에 의해서 책망받고 조명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까지 갔고 그 뒤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온전히 제자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됐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집합적으로.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예수가 그들을 처음 만나서 인도할 때부터 십자가 사건 날 때까지 예수께서 전부 희생한 세월인 것이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그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기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밥 나눠주고 걔들이 뭐 재산 없을 때 재산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고 또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려면 예수가 했던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이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의 사랑을 본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인도했던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도 자유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인도자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진행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제가 여기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사랑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랄 것은 아이 목사님 사랑이 없고 나에게 냉정하고 뭐 나한테 뭐 안 주고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것이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있어야 뭐 줄 거 아니겠어요? 괜히 신학교에서 사랑 배워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 신학교 가서 그 사랑을 배워가지고 남한테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장난하는 게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감정적인 사랑, 가짜 사랑을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힘만 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눠주려면 자기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개인, 그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에서 보냄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예수의 사랑을 함께 딴 사람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살게 되면 난 남한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전혀 결이 다르고 전혀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 너희들도 너희 이웃을 너희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눠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생명을 나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너네들도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너희 제자들 너희 이웃들에게 너희 아내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곧 예수로부터 나에게 오는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이 예수의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는 휠 대로 휘고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남들한테 군림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들한테 너 왜 안 도와주냐고 남들을 또 뭐 멱살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죠. 그 사랑을 우리 행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이 자체가 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건 다가오기나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 그래서 내가 그 덕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건 답은 맞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일이 예수가 나의 앞에 와서 나를 고치고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내가 예수에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거 뭐 내가 동의해 줄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믿었다고 전부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셔서 고맙다고 이딴 식으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말씀에서 펴지는 과정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일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그냥 말씀이 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니까 말씀의 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사랑에 대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개념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려면 유지하시는데 그렇게 해봤자 꽉 나는 건데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사랑의 개념이 아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에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 점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티,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주름 잡힌 그 생각들이 지금 동의하고 여러분이 깨닫고 회개한다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로.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히 이 사랑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면 이전에 여러분하고 그 깨닫고 빛의 조명을 받은 그 이후의 여러분하고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은 자라나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보충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잠언서 13장 22절이죠. 잠언서 13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거듭난 사람의 재물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계속 나눠주고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완벽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죄인의 재물, 죄인이 어떤 선행을 한 것, 선행을 한 것은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 그렇게 죄인이 쌓은 그 재물은 내가 십자가 사건을 한번 거쳐야 돼.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이 재물이 십자가 사건을 한번 거쳐서 심판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는 그동안 이 죄인의 재물들이 의인을 위해서 쌓은 것이다. 그 의인의 앞길까지, 앞에까지 나를 인도하는 그런 계단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나설 때 3년 반의 기간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섰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계속 악인의 재물, 죄인의 재물을 쌓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재물을 쌓는데 무슨 재물을 쌓죠? 죄인의 재물을 쌓죠. 죄인의 제물을 쌓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장성한 자가 되면 더 이상 선인으로서 영원히 여러분이 유산으로 남겨줄 그런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전까지는 지금 죄인의 제물을 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열심히 지금 교회 봉사를 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지난 그 금요일날 제가 부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 그럼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죄인의 재물을 쌓는 건데 이거 합당한 것인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 금요일날 말씀 듣고 이런 생각 하신 분 있나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하고 따로 놀면 그거는 그것도 큰일이죠. 고민했던 사람, 아, 그렇죠.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인의 재물을 쌓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하는 분은 그만큼 말씀에 관심이 있고 살고 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고민하는 그런 눈치가 보여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아니, 죄인은 죄의 행위, 죄의 재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본인이 내가 죄인의 죄의 재물을 쌓을 수밖에 없으면은 내가 멈추고 이 교회 말씀 안 듣고 딴 데 가서 딴 말씀 드리면 괜찮나?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나갈수록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분한테는 죄인이 할 일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열심으로 그것이 죄의 재물이 되든 무슨 재물이 되든 말씀하고 붙으려고 해야 되더라. 그래야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를 당신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 아니에요?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죄의 재물을 안 쌓을 수는 없어요. 쌓되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붙어서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으면서 쌓아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가끔 교회생활하면서 아이 오래돼도 이게 고침도 없고 이건 내 나이가 만 나이로 두 살 깎여도 지금 50, 60, 70인데 이거 언제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아, 이 생각을 내 밖으로 밀어내라고 하나님께서의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나게 하셨네. 그리고 이걸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밀어내야 돼. 그러면 다음에 그 생각이 여러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 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아, 왜 그런 생각해? 하면서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잘 견디내고 밀어내야지 이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면 제 마음이 또 돌아서죠. 아, 그렇지. 그걸 잘 겪어 나가야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라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책이 보이는 것이고 더 좋은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밀어냈을 때 여러분들은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금방 얼굴이 밝아져요. 아, 그렇지. 내가 할 거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 오직 주님께 붙어서 맡기고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아, 그 뒤로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꼭 열심히 내가 하기만 하는 거고 나머지 일은 그리스도께서 해주는 거지. 내가 하면 내가 구원받지. 내가 구원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든 뭐든 죄인이니까 말씀 앞에 붙어야 되죠. 그래야 고침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은 그 말씀 듣고 이제 밝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앞으로 올 때는 거기서 넘어지지는 않겠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아니 그럼 열심히 일하게 내버려 두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자먼 얘기 안 하고 열심히 그냥 일하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번 자기 자신 잘못된 것, 흠 있는 것, 주름 잡힌 생각들을 밀어내야 이제 점차 나중에는 큰 것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 말씀에 의해서 이거 넘어가고 자라나고 이거 넘어가고 자라나고 이 넘어가고 자라났을 때는 먼저 것이 끊어진 것이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 조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매번. 그래서 깨달았을 때는 부활 생명을 자기 안에서 그만큼 키워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너 그거 안 받아. 죄인의 재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물불 가리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한 것이 얼만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조금씩 훈련받은 사람은 그 자라남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계속 자라났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견디고 그래서 이 더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 예수를 붙잡고 죽지 마 죽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예수를 책망했던 그것이 베드로한테 드러나고 예수께서 이 사탄은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그 베드로가 그 예수 앞에 남았다는 것은 3년 반 동안 이런 일로 계속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만난 때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을 듣고 자기 주장하다가 그냥 야생마처럼 그냥 지멋대로 뛰어다가 지금 굉장히 유순해지고 말씀을 따라 나선 것도 그만큼 여러분이 각자 개개인별로 자라난 만큼 십자가 사건을 겪어서 새로운 부활의 세상으로 나온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내가 집에 가야지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 이걸 내가 물리쳐야 고침받지 그래야 더 큰 일로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이 나쁘지만 안 드러나는 것이 좋지만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뭐 또 여기서 자라나는 밖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그런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될 기회라고 너 나를 붙잡아야 산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 열심히 일하게 내버려두면 됐지 이 얘기를 해서 왜 그냥 갑자기 고민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매번 그렇게 고침 받아야 그게 좀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매번 고침 받아야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이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나한테 이루려면은 우리에게 이루려면은 그 어려운 어떤 역경 어떤 연단 이것은 나에게 드러났을 때는 아 내가 이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낫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따라 나서게 되면 점진적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도 그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이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의 의지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는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밝아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인도자가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이 사랑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랑이 작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랑인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사랑은 여러분을 그 세상을 건져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는 그 영생을 받게 하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받게 하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하고는 좋은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을 원하고 나도 좋은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좋다는 개념이 이것이 영원의 생명을 받는 길로 저는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썩어질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를 따라 나서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바짝 붙어서 따라 나서고 오게 되면 여러분 이걸 바라고 왔는데 이걸 주네 이렇게 결론이 내릴 것입니다. 제자들도 세상 임금 옆에서 난 좀 큰 자리 차지하고 좀 사랑 이웃에게 권세를 부리면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결국 예수께서 주신 것은 그들을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했던 하늘 보좌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보좌는 둘이 전혀 다른 보좌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옳다함에 자기 마음속에 드러나는 생각이 끌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고민하시는 분들, 거기서 인생 허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나로부터 원하는 사랑은 세상 가짜 위선 사랑을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이거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 남편마저도 더 큰 남편으로부터 이제 조명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성한 자가 되고 그때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생명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나한테 올 때는 나에게 잘못된 생각들, 꾸겨진 생각들, 잘못 주름 잡힌 생각들이 하나둘씩 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각 개인에게 자기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각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우둔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 길을 잘 따라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들의 사랑을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고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렇게 귀한 생명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